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앞서 6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7일 오후 7시를 전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석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300개 의석 중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 장관에는 최병혁 사우디 주재 대사가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지난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두 장성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해 여러 국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화통화 사실을 일주일 뒤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요청에 따라 브라운 합참의장이 해당 통화 사실을 앞서서 발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합참의장 간의 이번 통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러시아가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26세 이상인 우크라이나 군 징집 대상을 더 젊은 층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아울러 인명구조 지원 역량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보다 잘 갖춘 곳 역시 없다면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체 불가의 생명줄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지난 1일 인도주의 물자 전달과 관련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경지역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감시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집단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5개 항 중 살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이스라엘에 의한 최소 3가지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필리핀군의 해상, 공중 감시 자산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엔도 카지야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와 에니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이 2024 회계연도 공식 안보지원 OSA 계획에 관한 외교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OSA 관련 지원금은 16억엔, 약 1,065만 달러 규모로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의 해양 영역 인식 역량 개선을 위한 고강도 선체형 고무보트, 해상 레이더 체계 및 기타 관련 장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에는 항공 레이더 감시 체계가 제공되며 이는 일본이 필리핀 공군에 처음으로 제공하는 완성품 방위 장비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필리핀 해군과 공군의 안보 역량 강화를 이를 통해 지원하는 OSA를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용해 아시아 지역 기준 이날 아침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뒤 같은 날 10만 3,619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급상승세를 보여온 비트코인 가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압승한 이후 4주 동안에만 50% 넘게 상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중국의 설날인 춘절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춘제는 중국력 1월 1일에 해당하며 새해를 맞아 행운을 빌고 가족들의 모임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결정이 소중한 문화전통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뷰의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데 대해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모두 0.5에서 2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모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네, 탄핵 표결을 7일로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죠?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구태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절대 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위원 총회가 끝난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며 국무위원, 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권은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직접 반응은 없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정부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위헌, 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한국 내 언론에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홍보 비서관실은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로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점을 들어 여당 내 균열 가능성도 점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권이 여당 의원을 설득할 시간도 없이 탄핵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당과 그 지지자들의 트라우마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시켜서 2016년에 재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부결로 맞고보게 되겠죠.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는 23.0%가 나왔습니다. 또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에 탄핵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결국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위법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 이 탄핵까지 받아들이느냐, 요구하느냐, 이제 관건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키는 여야가 쥔 게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밝힌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5일 체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담화 혹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국 중 하나라면서 전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에 거듭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Let me just say this. 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 This i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이어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에 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따랐다며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지난 3, 40년 동안 특별한 성공 이야기를 써왔다며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한 이야기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증폭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 has been an extraordinary story, an extraordinary success story over the last three or four decades.
이어 올해 3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가졌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한국 관련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우리는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쟁, 이견, 정치적 견해 차이는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계엄령에 대한 정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계엄령이 철회되고 정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외교장관과 이번 상황을 논의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아직 통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는 꽤 정기적으로 통화한다면서 조만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표결을 한 뒤 한국 헌법 절차에 따라 철회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4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상황에 우려했다며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 국민이 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한국과 동맹, 한국 국민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령이 발령돼 해제되는 순간까지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소통을 유지했다며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데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인 마크 켈리 의원은 4일 어제 깜짝 놀랐다며 정부에 있는 사람 대부분도 계엄령 선포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surprised yesterday. I think as most of the folks in our government, it was pretty surprising.
민주당 소속의 켈리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등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그 관계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켈리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선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a concerning situation. I'm monitoring it closely and trying to get a clear assessment of exactly what happened.
이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은 미국과 우리의 안보 이익 그리고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와 안정, 법치를 유지하는 해결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to us and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to the stability of that region. S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우리 모두는 계엄령 결정이 번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all glad that martial law decision was overturned.
이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계엄령 해제에 동참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미국의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인 의지는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페트먼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선택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후폭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that were shocked and appalled by that choice. And I didn't understand why he made that choice. And now things.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한국은 이 상황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에서도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3일 계엄 해제 후 VOA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수십 년 동안 번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영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 지역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질서가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도 이날 계엄 해제 후 부유회에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굳게 믿고 있다며 그들이 이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 한국 국민과 선출직 대표들의 회복력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기도 한 베라 의원은 특히 다음 단계가 고려되는 가운데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과 우리 양국 간의 동맹에 대한 나의 의지는 변함없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고 오전 5시경엔 국무회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마련돼 있고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w there's a series of procedures in place to kind of react to what happened there and they'll be to-ing and fro-ing between the main parties in Korea.
이어 이 극적인 발표는 이곳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측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로 향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과 일부 고급 역량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주고 있다며 양국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You've got North Korean munitions going to Russia and in return Russia's sending back know-how and capacity and some of the more high-end.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더욱 통합돼 우리의 총체적인 산업력이 경쟁국 혹은 적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그 외 제한 조치를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방해 혹은 축소,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n semiconductor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we've developed a suite of industrial policy tools that are stimulating a revolution.
우리는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 역량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일련의 산업 정책 구도를 개발했고 이러한 도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이나 LG, 현대를 미국에 유치한 것처럼 한화와 같은 한국 또는 일본 조선업체를 미국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투자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특히 군함 건조와 수출 정비 분야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의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이 같은 염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독일이 한국의 계엄령 해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관계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4일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계엄령 철회를 환영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welcomes the rescinding of the martial law decree and continues to follow the situation closely. Of course, he's very much aware.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전날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들이 작동하고 계엄령이 철회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계엄 포고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데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stand wherever in the world, whenever we stand for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the media to do its work. I think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48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면서 계엄령이 철회됐고 현재 한국에서 언론은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 발표한 6개항의 포고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독일도 한 목소리로 한국의 계엄령 해제 소식을 반겼습니다. EU 대변인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유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을 거부하는 표결을 한 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종료 발표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end of martial law indicates South Korea's ongoing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이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현재 관련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정치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공식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제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아있던 한국 버스가 또다시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 시내에서는 한국 버스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무단 사용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BOA가 4일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고지 동쪽 구역에 있던 버스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차량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차고지가 맨 바닥을 드러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BOA는 지난달 1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차고지의 서쪽 지대에 있던 버스가 일제히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2주 만에 동쪽 구역의 버스도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또 중심부에 있던 버스도 지난달 초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빈 바닥의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량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약 8년이 지난 최근엔 130대 정도만이 차고지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버스 여러 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은 한국 버스는 100대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올해 2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 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버스 약 85대를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개성 시내로 버스를 옮긴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지난달 개성 시내에선 한국 버스가 발견돼 주목됩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달 20일자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가 개성시 서쪽 지역 한 건물 공터에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에어로시티 버스는 지붕 앞부분에 에어컨이 돌출돼 있어 일반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버스와 구별됩니다. 이날 위성사진은 개성시 서쪽 일부분의 모습만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부가 제외된 외곽 지역에서 버스가 발견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바깥 지역으로 버스를 재배치한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선 최근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는 지난달 개성공단 중심부와 북쪽 지대의 공장 공터에서 가로 30m, 세로 약 15m 크기의 직사각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작지 않은 크기로 볼 때 많은 양의 자재를 쌓아둔 것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간이 건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9월 개성공단 도로 약 21곳의 횡단보도가 새롭게 도색됐고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는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아울러 개성 쪽 기존 출입구는 새로운 형태로 재건됐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거나 본격적인 재가동을 준비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운영됐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영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북한이 대러 군사 지원의 반대급부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increasing alignment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highlights the global nature of the threats we face, including the escalating dangers of the ongoing war.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연대 강화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확전 위험 등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병력과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전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올겨울은 북한군 참전 여파 등으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We discussed what more allies can do to provide critical ammunition and air defenses as Russia steps up its attacks and expands the war with the aid of North Korean troops.
러시아가 북한 군대와 무기의 도움을 받아 공격을 강화하고 전쟁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중요한 탄약과 방공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수호를 위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나토군 연합훈련 참관차 라트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토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 뒤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참가국들이 파병과 무기 지원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진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은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카야 칼라스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긴급한 필요사항과 러시아가 북한군과 무기의 도움으로 공격을 강화하고 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중요한 탄약과 방공망을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토는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나토는 북한의 무기 공급과 군대 파병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군사 및 기관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와 사이버 공격, 에너지 분야 압박 행위 등으로 동맹국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적대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환 강화와 훈련 확대, 주요 인프라 보호 강화, 사이버 방어 강화 및 러시아의 석유 수출 선박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의 선박 구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주함산 1호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함산 1호는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청다 219호였지만 지난 2022년 8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주함산 1호가 2년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함산 1호가 IMO에 등록되면서 주함산 1호에는 새로운 IMO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전까지 주함산 1호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만으로 운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MMSI만을 보유한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로의 기항이 불가능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각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IMO 번호를 의무적으로 발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함산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천구역 소재 잠룡 쉬핑 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2022년 8월 16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함산 1호는 중량 톤수 499톤의 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3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청다 219호로 운항되다가 2022년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함산 1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6척과 올해 6척 등 총 5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죠?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 6개 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탄핵 사유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탄핵 소추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제출됐는데요. 탄핵의 이유로는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국민주권주의 또 5조에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을 해야죠?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했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과거 보수파가 탄핵 문제를 잘못 처리해 정권을 내준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12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엄청난 갈등을 겪어서 거의 괴멸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가고 또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부정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그리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당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은 10일에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7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두 개의 표결을 같은 날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탄핵 여부는 결국 국회 표결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계엄 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야당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거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냐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엄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영현 국방위원장은 국방장관은 4일 사퇴했습니다. 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4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밖에도 광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전국 주요 도심지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후폭풍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경제 관계에 긴장이 흐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조선과 반도체, 원자력 부문 등에서는 양국이 협력해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라인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자는 자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와 같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라인 씨 석자는 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제조업 투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인 씨 석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며 한국의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많은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처럼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고 현재로서는 우선순위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가 가진 유일한 수단은 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윌슨 센터 한국 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미국을 대하는 방식과 무역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 경제 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론 센터장은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5% 관세보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의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동맹이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고 북한의 실제 위협에 대응해 동맹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은 다른 중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 세계 다른 중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다차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 관계는 여느 중소득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와는 달리 안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우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But I would say South Korea is in a very special place in relationship to the other middle-income countries.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과 같은 우방과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 밖에도 조선과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지난달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은 한국이 보유한 유지와 수리, 정비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LNG 운반선을 건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만큼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에너지와 동맹에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론 센터장은 지난 6월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예를 들며 양국이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협력에서 나아가 함정 건조까지 협력할 수 있다면 양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협력은 반도체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AI 분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서 더 넓게는 한국은 글로벌 규칙 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e broadly, South Korea is taking to help set global rules, and it's also a country that's at the forefront of AI.
그러면서 한국은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이미 한국의 AI 기업들과 많은 민간 부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모든 분야는 미한 양국이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